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 처음 열리는 14선언 남북 공동 기념 행사에 민간인들과 정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대규모 방북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오늘 평양에서 4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14선언 11주년 기념 공동 행사를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을 공동 대표 단장으로 민간 방북단을 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방북단은 4일 항공편으로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평양을 방문하며 14선언 기념 공동행사는 하루 뒤인 5일 개최될 예정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과정에서 당국 간 별도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계기가 있을 때 평양 공동선언 이행 방안과 후속 회담 일정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종전이 비핵화 조치와 맞바꿀 흥정물이 아니라며 미국이 종전을 바라지 않는다면 자신도 이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종전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북미 쌍방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는 동북아시아 지역 나라들의 이해관계에 다 부합되는 종전선언은 결코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며 우리는 비핵화 조치와 바꿀 수 있는 흥정물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미가 6.12 공동성명에 따라 새로운 관계 수립을 지향해 나가는 때에 북미 사이의 교전관계에 종지부를 찍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미국이 종전을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도 구태여 이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주변국들이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최근 중국 함정이 미 구축함에 40m까지 접근하며 일촉즉발의 상황이 빚어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 태평양 함대는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 함정이 지난달 30일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 인근에서 항해하던 미 해군 구축함 디케이터에 40m까지 접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 군함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움직여야 했다고 미 해군은 말했습니다. 미군 측은 해당 지역이 중국 영해가 아니었다며 중국의 움직임은 불안전하고 전문적이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담화를 통해 미 구축함 디케이터가 남중국해 해역의 섬과 암초에 무단으로 진입해 중국 해군 함정이 상황을 식별한 뒤 증거를 확보하고 경고 조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는 중미 양국 군사관계를 심각히 파괴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해친다면서 중국군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달 중 예정됐던 2차 미중 안보 대화가 연기된 건 미국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중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성명을 통해 양측이 2차 안보 대화를 10월 개최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최근 미국이 연기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또 양국 간 소통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2차 미중 외교 안보 대화 취소 보도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미 행정부 관리들은 언론을 통해 회담이 취소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취소 배경과 재개 여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군이 시리아 북부 지역 만비지의 공동 순찰을 위해 터키 병력에 대한 훈련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터키군 교관들에 대한 훈련이 시작됐으며 앞으로 국경 지역의 터키 병력에 대한 훈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터키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키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주 공동 순찰이 곧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매티스 장관은 일정을 제시하지 않은 채 순찰 시작을 위해 필요한 훈련에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서 지난 28일 발생한 강력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 수가 1,230여 명을 넘어서는 등 피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재난당국이 지난 30일 발표한 사망자 수는 832명이었습니다. 재난당국 관계자는 지진과 쓰나미 피해 지역에 대한 구조와 수색 작업이 진행되면서 추가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중장비 부족 등으로 구조대원들이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문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남북한이 1일부터 시작한 강원도 철원과 공동경비구역에서의 지뢰 제거는 긴장 완화를 위한 시작의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0대 여성 탈북자 2명이 미국에 입국하면서 2006년 이후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정착한 탈북자는 모두 217명이 됐습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8명은 북한 비핵화의 상응 조치로 북한과의 수교를 꼽았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5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남북한이 강원도 철원 지역과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어제부터 시작한 지뢰 제거 작업에 대해서 긴장 완화를 위한 시작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방어적 무기인 지뢰 제거를 군사적으로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최현수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2일 VOA에 지뢰 제거 개시 의미에 관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 합의서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 역시 분단에서 평화로 향하는 첫 걸음을 뗀 것이라며 지뢰 제거가 완료되면 비무장지대의 순차적인 비무장화 또 전사자 유해 발굴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됐던 전직 장성은 2일 VOA에 지뢰 제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신뢰 구축을 위해 지뢰 제거를 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정도 조치는 해볼만하다며 하지만 북한 정권이 이번엔 좋은 화답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에 올랐던 또 다른 전직 장성도 정부가 평화를 지향하는 쪽으로 이동하는 만큼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뢰는 방어용 무기이기 때문에 이번 제거가 방어 능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며 방어태세의 취약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를 강구하면서 이런 신뢰 구축 작업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김열수 안보전략실장은 국방부가 강조한 지뢰 제거 의미에 동의한다며 네 가지 장점을 지적했습니다.
하나는 그 지뢰 제거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6.25때 전사하신 분들 유해를 발굴하는 게 있고요. 네. 거기에는 한국군뿐만 아니라 미군, 프랑스군, 북한군, 중공군 뭐 아마 그렇게 많이 있을 텐데 군대에 대한 그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요. 그게 아마 지뢰 제거가 폭이 한 12m 정도 될 거예요. 12m 정도면 4차선 도로거든요. 그러면은 그 4차선을 만들어서, 일단, 북한의 노동자들이 나중에 그, 이제, 우리 남쪽 철원 지방으로 와서 거기에 이제 공단 같은 걸 만들면은 거기서 이제 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 수가 있고요.
또 비무장지대 안에 궁예 궁터 등 역사적 유물의 복원, 향후 월정리에서 원산으로 가는 철도를 연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예비역 육군대장인 김영식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는 하지만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좀 더 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뢰라고 하는 것 자체의 목적이 방자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이죠. 공격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뢰 설치 목적 자체가 생명을 보호받기 위해서 해놓은 것인데 그것을 급히 제거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북측이 공격할 의도가 없다면 아무런 도발을 할 생각이 없다면 지뢰가 거기에 수천 발에 깔려있든 안 깔려있든 그것은 군사적으로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김 전 대장은 지뢰 제거는 남북 간 신뢰 관계가 확실하게 구축이 돼 지뢰가 있으나 없으나 한 상황이 될 때 해도 된다며 지금처럼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지뢰 제거를 먼저 하는 건 성급한 조치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격용 무기의 제거라면 우발적 사고 방지를 위해 긍정적 조치로 볼 수 있지만 방어용 무기인 지뢰를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실을 과장하거나 호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김 전 대장은 이어 철원 화살머리 고지 일대 지뢰 제거와 전사자 유해 발굴은 한국보다는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배려한 정치적 행보로 풀이했습니다.
뭐 우리 입장에서 보다는 미국적 입장을 많이 배려해 준 것이 아닌가 싶은 거죠. 그다음에 그 화살머리라고 하는 것이 중공군들이 전투를 참여했던 곳이기 때문에 중공군 유해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미군 유해라 중공군 유해 뭐 한국군 유해도 나오겠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유해가 나오게 되면 또는 뭐 남북한 또는 북미 간의 접촉점을 넓혀가기 위한 수단으로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 전 대장은 안보 태세를 전략적으로 확고하게 하면서 신뢰 구축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육군 대장을 지낸 박정희 전 1군 사령관도 방어용 지뢰 제거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우려하는 것은 지뢰 제거하면은 그 통로를 개방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동해도 그렇고 동해 금강산 가는 거기도 그 길을 열어주면서 거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뭐야 군사적인 그 조치를 쭉 해놓고서 그 길을 열어놓은 거거든요. 여기 개성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이제 그 개성 우리가 개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길도 도로를 내면서 거기에 설치된 각종 장애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상응하는 추가적인 변화 어떤 그 보안 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개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지뢰제를 제거한다면은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그 통로가 지금 개방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군사적인 충분한 검토가 같이 이루어지고 뭐.
박 전 대장은 정전체제 무력화란 북한 정권의 의도에 따라 여러 상황이 이루어진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며 평화란 의미가 남북한 체제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 전문가인 김진무 숙명여대 객원 교수는 지뢰 제거 자체는 의미가 적지만 평화지대 긴장 완화 측면에서 긍정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이 이런 평화 분위기를 핵무기를 고수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군데 지뢰 제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언론을 타고 흘러다니면은 바로 그 평화 분위기와 이제 자기들이 핵은 자기 자위적 수단이고 남을 해치려는 수단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선전할 겁니다. 그게 이제 한반도 평화 분위기와 맞물려가지고 할 거라고. 그러니까 북한이 자기들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딜레마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협상 전술에 우리 정부가 따라가 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말렸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아주 긍정적으로 보면은 그래 이 정도까지는 가서 내가 남북관계를 계속해서 심화시키다 보면 북한의 변화도 일어나고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그러나 지뢰 제거가 진행 중인 두 곳은 북한군이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용 지뢰와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JSA 경우에는 지금 거의 저희가 자유롭게 이제 좀 그죠. 비무장해서 다니는데 그런 위협 요소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거를 제거를 하는 거고요. 이건 북한의 공격 방어 이거랑 좀 차원이 다르고요. 예. 화살머리 고지 같은 거는 거기서 저희가 남북한 유해 발굴을 공동으로 하자라고 한 부분이잖아요. 이제 거기서 어떤 그 뭐 고기 자체를 방어한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뭐 북한이 내려온 거를 막기 위한 지뢰 설치한 거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우리가 그 유해 발굴을 위한 사전 단계로서의 지뢰 제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지금의 지뢰 제거가 진행되는 부분은 그 두 곳이기 때문에 그 두 곳은 뭐 북한이 내려온 걸 막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남북한이 합의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 그죠?
예.
예, 그 부분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뢰 제거 작업을 하는 거죠.
최 대변인은 북한이 내려오는 걸 막기 위해 설치한 지뢰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일부 전직 장성들의 우려처럼 서두르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E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반도 비무장지대 DMZ 일대에 매설된 지뢰는 약 200만 발로 지뢰 매설 밀도가 세계 1위로 꼽힙니다. 이곳의 지뢰를 모두 제거하려면 수백 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반도에 매설된 지뢰 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민간기구인 국제지뢰금지운동 ICBL은 DMZ 일대에만 약 200만 발이 매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평방 제곱미터당 2.3개꼴로 지뢰 매설 밀도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반도 내 지뢰는 DMZ 내부뿐 아니라 군사분계성 MDL과 민간인 출입통제선 일대 등 곳곳에 분포돼 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016년 발표한 자료에서 MDL 남쪽, 즉 한국 측 DMZ와 민통성 지역에 약 120만 발, 그리고 북한 측 DMZ에 약 80만 발이 매설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DMZ 일대와 민통성 지역의 지뢰지대는 총 1억 2,411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한국군이 이 지역에 매설한 지뢰는 주로 M14과 M16 대인 지뢰, M15 대전차 지뢰입니다. 북한의 지뢰지대에는 목함 지뢰 등 옛 소련과 중국 등이 주로 사용하던 지뢰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한반도에 매설된 지뢰는 한국전쟁 중 한국군과 북한 인민군, 미군 그리고 중국 공산군이 곳곳에서 매설하고 살포했습니다. 이는 전쟁 이후 1980년대까지도 이어졌습니다. DMZ 일대 지뢰는 적의 침투를 저지하려는 목적뿐 아니라 상대 쪽으로 넘어가려는 아군을 막으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특히 한국 측 DMZ와 민통성 일대 지뢰 대부분은 쿠바 사태와 베트남전이 한창인 1960년대 초반에 매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64년 월남 파병으로 한국의 안보 공백이 발생한 틈을 타 북한군이 침투하자 이를 막기 위해 곳곳에 지뢰를 심은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4년 대인 지뢰를 북한의 남침을 계속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반도에서만 사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시 미 국무부는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사용 저장 구매하는 일을 돕거나 장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169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지뢰 금지 협약인 오타와 협약에 미국과 한국은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뢰가 DMZ에서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지난 2015년에는 북한이 DMZ에 의도적으로 지뢰를 설치하는 이른바 DMZ 목함 지뢰 도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6년 한국 국방백서에 따르면 2015년 8월 4일 경기도 파주시 MDL 남쪽 DMZ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 지뢰가 폭발해 한국군 병사 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당시 한국 국방부와 유엔 군사령부 군사정정위원회는 북한군이 MDL을 불법 침범해 목함 지뢰를 의도적으로 매설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대응해 한국군은 대북 경고 성명과 함께 대북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휴전선 지역에서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는 등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어 8월 20일 북한은 남측을 향해 두 차례 포격 도발을 감행하고 이에 한국도 대응 사격했습니다. 이틀 후 양측은 판문점에서 고위 당국자 접촉을 갖고 준전시 상태를 해제했습니다. 2016년 8월 유엔 군사령부는 북한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들어있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 북측 지역에 여러 발의 지뢰를 매설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뢰 유실로 인한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북한 모두 지뢰지대를 표시한 지도가 있지만 정확도가 매우 낮은 데다 폭우나 홍수 등으로 유실되면서 위험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내 지뢰를 모두 제거하려면 전방사단의 공병대대를 모두 투입해도 약 200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20대 여성 탈북자 2명이 지난달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2006년 이후 미국에 들어온 탈북 난민은 모두 217명이 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 난민 입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에 탈북자 2명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20대 여성으로 각각 서부 유타주와 동남부 켄터키주에 정착했습니다. 미국의 탈북 난민이 입국한 것은 지난 6월 40대 여성 한 명이 입국해 유타주에 정착한 지 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이로써 2006년 이후 지금까지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들어온 탈북자는 217명으로 늘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입국한 탈북 난민은 모두 5명이 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국을 거치지 않고 제3국에서 난민 지위를 받아 바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미국에 입국하는 탈북 난민 규모는 지난 2008년에 38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이후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히 줄었고 특히 지난해에는 한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인권 전문가와 활동가들은 북한과 중국의 탈북자 단속 강화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조치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최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탈북을 시도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즉각 그 같은 단속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He should end the efforts to try to track down people who are defecting to try to escape from North Korea.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을 탈출하려는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한 노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의 공격적인 단속과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증가 등으로 인해 북한을 탈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초기에 모든 난민에 대한 120일간 입국 금지 조치를 실시한 것도 미국에 입국하는 탈북 난민의 수가 줄어든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미 국무부는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망명이 허용된 난민은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들이 어떤 식으로든 탈북 난민의 미국 입국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워싱턴의 민간단체 재미 탈북민연대 그레이스 조 부대표는 말했습니다. 조 부대표는 탈북자들이 미국으로 오는 주된 통로인 태국에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심사 기간이 너무 길고 복잡한 것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미국에 오신다고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기한이 1년에서 1년 반이 최소한 기다리는 기간이어서 예. 많이 없는 걸로 알고는 있고요.
탈북자들은 미 의회가 지난 2004년 제정한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탈북 난민들은 정착하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약 8개월 정도 매월 약간의 현금과 건강보험, 식품 구입권 등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나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8명은 북한이 비핵화한다면 미국의 상응 조치로 북한과의 수교를 꼽았습니다. 주한미군 주둔과 북한의 공격 시 미군의 방어에 대한 지지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인의 64%가 북한의 한국 공격 시 미국의 방어 조치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74%는 주한미군 주둔에 찬성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CCGA가 지난 7월 12일부터 31일까지 미국인 2,0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두 수치 모두 전년 대비 각각 2%와 4%포인트씩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주도한 CCGA의 칼 프리드호프 여론외교정책연구원은 이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방어 의지와 미군의 한국 내 장기 주둔을 더욱 지지하는 것이 이번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종종 언급했던 과는 다른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But what we see is the public actually moving in the opposite direction. The fact that the American public is now more willing to defend South Korea and is more supportive.
조사에서 북한을 미국의 중대 위협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59%가 그렇다고 답해 전년 대비 1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If North Korea doesn't do those things, if they don't test, either missiles or weapons, that the American public, the threat perception will then.
이에 대해 프리드호프 연구원은 미국인들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에 나서지 않으면 사실상 북한을 위협으로 간주하는 시각이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역사적으로 성사된 미북 정상회담이 이번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상응 조치에 대한 설문조사도 이뤄졌습니다. 미북 수교라고 답한 응답자가 77%로 가장 많았고 북한에 대한 경제와 인도적 지원, 주한미군 부분 철수가 각각 54%, 미한 군사훈련 취소가 4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미북 간 수교에 대한 지지는 공화당원은 82%, 민주당원은 75%로 소속 정당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반면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미국이 할 수 있는 조치로는 더욱 강력한 대북 경제 제재가 77%로 가장 높았습니다. 북핵 시설에 대한 공습과 김정은 정권 전복을 위한 미군 투입에 대한 지지도는 각각 37%와 25%로 비교적 낮았습니다. 또 미국이 대북 군사훈련을 추진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답한 미국인은 63%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북한이 미국, 한국 등과 정상회담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91%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여전히 비호감 지도자로 평가했습니다. 프리드호프 연구원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주된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And if you ask the average American, you know, what they think about Kim Jong-un, about North Korea, they may not have a very solid idea, but there is some kind of understanding about.
평범한 미국인을 대상으로 김 위원장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면 대다수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계속되고 있는 인권 유린을 떠올린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김 위원장에 대한 인식이 바뀌려면 북한의 인권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의 호감도는 전년 대비 13%포인트 상승한 67%를 기록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네, 방금 안소영 기자의 보도를 들으셨습니다만 이번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의 조사 결과는 미북 정상회담 등의 영향으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이 다소 누그러진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인들이 대북 군사 행동을 선호하지 않는 점도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미국인들의 인식이 누그러지긴 했어도 북한 핵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북한 핵을 중대 위협으로 본다는 응답자가 59%로 지난해 75%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북핵 위협은 국제 테러리즘 66%가 응답을 했는데요.
네.
여기에 이어서 여전히 두 번째 위협으로 지목됐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북핵을 최대 위협으로 꼽은 미국인은 각각 55%와 60%로 올해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지난해 높았던 응답률은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말폭탄을 주고받은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북한이 비핵화를 이룰 경우의 상응 조치, 미북 간의 수교를 지목한 응답자가 가장 많습니다.
예, 미국과 북한의 국교 수립은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이 최종적으로 바라는 상응 조치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찬성이 77%로 반대 18%를 압도한 건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반면에 비핵화 진전에 따라 미국이 제시할 쓴 상응 조치로 꼽히는 대북 경제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지지가 54%에 그친 점이 눈길을 끕니다.
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비핵화해도 대북 지원에 미국인들의 세금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입니다.
네. 자, 주한미군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가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일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동북아시아 역내 미국의 주요 경쟁국으로 간주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이 비핵화되더라도 주한미군을 전면 철수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18%에 불과했고요. 또 훈련을 취소해야 한다는 응답자 역시 44%에 그친 건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자,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는 경우에도요. 대북 군사 행동에 대한 지지는 비교적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핵시설을 공습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37%였는데요. 그나마 공화당원에 비해 민주당원들의 지지는 29%로 매우 낮았습니다.
네네.
김정은 정권을 전복시켜야 한다는 응답자 역시 25%로 비교적 적었습니다.
네.
미국이 대북 군사 행동에 나설 경우 북한의 맞대응으로 미군과 한국에도 적지 않은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부분도 눈여겨보게 됩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할 경우에 핵 보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많은데요. 예상외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동결을 조건으로 핵 보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29%.
네.
또 아예 핵 생산과 보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13%에 달했습니다.
네.
둘을 합하면 40%를 넘는 수치인데요. 북한 정권을 전복시켜야 한다는 응답자보다 많은 점이 주목됩니다.
네.
이런 응답은 군사 행동을 제외한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대응 조치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인식과 연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할 경우에 미국은 경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조치를 해야 된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습니다.
예, 실제로 미국은 군사 행동에 따른 부담 때문에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와 외교적 고립을 주요 수단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네.
제재는 현실적으로도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대북 압박이 될 전망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병진 노선을 폐기하면서 피폐해진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어떤 개인적 호감을 연일 내비치고 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미국인들의 감정을 보니까 좀 다소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김 위원장에 대해 호감이 없다는 응답자는 91%였고요.
네?
호감이 있다는 응답자 6%에 불과했으니까 압도적으로
네네.
많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며 줄곧 개인적인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네. 자, 끝으로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한 곳이죠.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이건 어떤 기구입니까?
예, 지난 1922년에 설립된 초당파적이고 독립적인 국제문제전문연구소인데요.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여론조사에 관한 한 공정성과 중립성 등 권위를 인정받는 미국 내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핵시설의 가동 중단 등 실질적인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재 완화가 비핵화를 촉진시킬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함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관련 시설이 여전히 가동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제재 해제를 논의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무기 실험을 중단했지만 미래의 역량까지 줄인 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So to me the real important step they need to take now is to stop producing highly enriched uranium and plutonium.
따라서 제재 완화 혹은 관련 논의가 있으려면 북한이 먼저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고 브라운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북한의 핵무기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When the US talks about denuclearization, it is focused on the number of nuclear weapons that North Korea possesses. China and Russia have called for sanctions reduction.
베넷 연구원은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는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의 숫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전반적인 한반도 상황에 긍정적인 진전만을 놓고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약속과 달리 핵무기 숫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을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을 해체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 스스로가 지난해 이들 무기 개발이 끝났다고 선언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는 더 이상 관련 무기 실험이나 시험장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불필요한 시설에 대한 해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To me, that means Kim should surrender the 5 to 9 nuclear weapons the North has likely made.
베넷 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제재 해제 등 미국의 새로운 조치를 원한다면 올해 생산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5기에서 9기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폐기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레리 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도 비핵화에 중대한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 제재 해제가 이루어져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In other words, to begin to a process to limit, to reduce North Korea's nuclear warheads, North Korea's nuclear
북한이 핵탄두와 고농축 우라늄을 포함한 핵물질을 감축하고 핵 관련 생산 시설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닉시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이미 지난해 11월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불필요한 시설을 폐기한 것이 제재 해제의 조건이 될 순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달 30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유엔 안보리가 핵실험과 로켓 시험 발사를 문제 삼아 제재 결의를 쏟아냈다면서 이 실험들이 중지된 지 1년이 다 된 현 시점까지 제재는 해제되거나 완화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에서는 안보리의 대북 결의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겨냥해 채택된 만큼 북한의 관련 무기 실험 중단에 맞춰 제재도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총회 연설 등을 통해 미국과 북한이 대화하고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의 진전에 맞춰 제재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단으로 활동했던 윌리엄 뉴콤 전 미 재무부 선임 경제자문가는 1일 VOA에 2006년 채택된 대북결의 1718호는 제재 부과의 원인을 실험이 아닌 핵 프로그램과 핵무기 개발 중단에 두고 있고 IAEA 재가입과 IAEA 사찰 허용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실험 중단만을 제재 해제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재 완화가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킬 것이라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 국장입니다.
I think that the U.S. should seriously think about U.S. only unilateral sanctions, beginning to give up some of those sanctions.
북한이 무언가를 할 때마다 얻는 게 있다는 점을 알게 해야 하며, 이는 미국의 독자 제재를 푸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스 국장은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이번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모든 과정의 마지막에 두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전체 과정의 도입부에 두고 있다는 큰 차이가 있다며 제재를 논의하기 전에 비핵화에 일치된 접근법부터 찾아야 한다고 고스 국장은 강조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북한과 다음 단계에 대한 합의를 이룬다면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유예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f there's an agreement on the next step, then the U.S. should work with the.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제재의 목적은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라며 제재 완화와 북한의 행동을 서로 맞교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남중국해에서 임무 수행 중이던 미 해군 함정에 중국 구축함이 접근해서 충돌 위기를 빚었습니다.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내각 19명 중에 13명을 교체했지만 측근들을 요직에 남겨뒀고요.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수사국이 브렛 캐버너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성폭행 의혹을 종합적으로 수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캐버너 지명자 인준안을 이번 주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보죠.
남중국해를 향해 항해하던 미 해군 함정에 중국 군함이 접근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 30일, 지난 일요일에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제도, 중국 이름으로는 난사군도로 가는데요. 이 지역 주변을 지나던 미 해군 군축함 디케이더함 전방으로 중국군 리양급 구축함이 한 41m까지 접근한 걸로 미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네네.
충돌이 우려되는 그런 거리였는데요. 디케이더함이 회피 기동, 그러니까 예정된 항로를 급히 수정해 부딪힐 위험을 벗어났다라고 찰리 브라운 미 7함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중국 함정이 그러니까 정면에서 아주 가깝게 접근을 해서 미국 해군 함정이 급하게 뱃머리를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중국 구축함이 위험하고 비전문적인 기동을 했다라고 브라운 대변인이 밝혔는데요.
네.
디케이터함이나 리안급 구축함 모두 아주 큰 배들이기 때문에 1000야드, 그러니까 한 900m 거리에만 들어와도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41m, 45야드 안쪽으로 들어왔으니까 위험 기준의 20분의 1도 안 되는 거리까지 근접한 거죠.
그렇네요.
예, 디케이터함이 중국 영해를 침범했기 때문에 경고한 것이다라고 중국 측이 주장하고 있는데요. 중국 구축함이 해당 해역에서 나가라는 통신을 보냈는데 당시 디케이터함은 게이븐 암초와 존슨 암초 주변 12해리, 한 22km 안쪽을 10여 시간 동안 항해 중이었습니다. 이 한 나라의 영해를 정하는 기준이 해안선에서 12해리까지입니다.
네. 이 디케이터함이 현지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 중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요. 암초와 암초 사이를 메워서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시설까지 구축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이곳을 누구나 통행 가능한 공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은 이런 국제사회 기준에 따라서 이곳에 해군 함정에 지나도록 하는 이 항행의 자유작전을 지난 2015년부터 꾸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하는 거죠.
네. 혹시 그동안 항행의 자유작전을 할 때마다 혹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미군이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하면 중국 정부가 비난 성명을 내는 수준에 그쳤는데요.
네.
이 최근 중국의 대응이 점점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미 해군 함정 두 척이 이 파레셀 군도, 중국명으로는 시사군도라고 하는데 이 인근을 통과했을 때는 중국군이 호위함을 파견했습니다.
중국의 대응 수준이 이렇게 높아지는 이유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이 다방면에서 긴장이 높아지는 미중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주요 매체들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나라가 최근 단행한 2천억 달러 대 600억 달러 관세를 중심으로 통상 대치 중이고요.
그렇죠.
외교 분야에서도 미국의 타이완 지원에 대한 중국의 반발, 또 대북한 제재 완화에 대한 이견 등으로 관계가 어려워졌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 개인적인 우애와 신뢰를 강조했는데요. 이 지난주 뉴욕 기자회견에서는 시 주석이 더 이상 친구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네. 뭐 통상이나 외교 외에도 미중 간의 그 군사적인 대치도 좀 높아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중국이 냉전 이후 최대 규모로 진행된 러시아의 보스토크 2018 군사훈련에 병력과 물자를 파견했고요.
그렇죠.
그 직후 미국은 러시아에서 무기를 사들인 이후로 중국 군장비 도입 담당 부처와 책임자를 제재했습니다. 이달 중에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중 안보 대화도 외교 안보 대화도 취소됐는데요.
네.
앞서 중국 쪽에서 취소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오늘 미국 측의 요청으로 연기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번 남중국해 충돌 위기에 대해서 중국 쪽에서도 어떤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예, 국경절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외교부가 동시 담화를 냈습니다. 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항행의 자유를 구실로 도발 행위를 재차 감행했다라고 주장했고요.
네.
우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이 군함을 보내 중국의 주권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네네.
또 미국은 이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면 어디서나 계속 비행과 항해를 하고 작전할 것이다라고 브라운 미 7함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개각을 단행했네요.
예, 지난달 그 집권 자유민주당 총재 3연임에 성공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요. 오늘 내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각료 19명 중에 13명을 바꿨는데요. 유임된 6명은 모두 핵심 요직이고 네. 아베 총리 측근들입니다.
먼저 핵심 요직에 유임된 6명 어떤 인물들인지 볼까요?
예, 경제사령탑인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자리를 지킨 게 우선 눈에 띕니다.
네.
2012년 아베 총리가 다시 정권을 잡았을 때부터 6년째 이 자리를 맡았는데요. 최근 일본 경기 호황으로 일본 정부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가 높은 점수를 받은 게 유임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 모테기 도시미스 경제재 생상, 또 이시야 게이치 국토교통상 등 다른 경제부처 수장들도 유임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잘 되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쭉 이어가자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3년 새로운 임기를 진행할 아베 정부가 앞으로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무역관계 재설정, 또 대내적으로는 소비세 10% 인상 등 중요한 과제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기존 경제팀이 잘 해왔으니까 흐름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겁니다.
다른 분야에서 또 유임된 각료들은 누굽니까?
외교 책임자들도 그대로 갑니다. 고노다로 외무상의 자리를 지켰고요.
네.
정부 대변인으로 외부 세계에 일본의 입 역할을 해온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유임됐습니다.
그렇군요.
미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 그리고 납북자 문제 해결을 비롯한 대북한 관계 진전을 위해서도 외교에서도 이 연속성을 염두한 것으로 일본 언론이 해설했습니다.
네. 바뀐 각료 중에 눈에 띄는 분들이 있네요.
예, 새 방위상에 이와야 다케시 전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이 기용됐습니다. 이 자위대 해외 파병 근거 논리인 집단 자위권 개념을 앞장서서 전파한 인물이고요.
네.
자위대의 위상을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에도 적극 찬성해왔는데요. 외국인 권리 확대에 반대하기도 해서 극우 성향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극우 내진 강경 보수파를 평가받는 인사들이 다른 요직에도 상당수 진출했습니다.
다른 강경 보수 인사들은 누굽니까?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관장할 올림픽상에 기용된 사쿠라다 요시타카 의원도 극으로 꼽힙니다.
예.
지난 2016년 일본 제국주의의 시설 종군 위안부를 직업 성매매 여성 매춘부로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에서 공식 항의를 받았습니다.
네.
또 지방창 생상으로 입각한 유일한 여성 강요 가타야마 아스키 의원도 비슷한 비판을 받았던 인물인데요. 이 한국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과거 공개적으로 주장해서 국제적인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또 일부 학생들이 한국에 수학여행을 가서 위안부 나눔의 집을 방문한 걸 두고 국익에 보탬이 안 되는 세뇌교육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번 개각과 함께 집권 자민당의 당직도 개편됐다면서요?
예, 아베 총리가요. 자민당 총무회장에 자신의 최측근인 가토 가스노부 후생노동상을 임명했습니다.
네.
총무회장은 당의 개헌안을 국회 제출할 때 승인하는 권한을 가졌는데요. 당내 개헌안 논의를 주도하는 헌법 개정 추진 본부장에도 또 측근인 미모무라 하쿠분 전문부 과학상을 임명했습니다.
네.
자, 이런 당직 개편은 조만간 개헌을 실현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의지가 담긴 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소식 보겠습니다. 지금 연방수사국 FBI가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성폭행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사에 대해서 언급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기자회견에서 FBI가 해당 의혹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 의혹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 몇 건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크리스틴 블레이시 포드 씨가 주장한 의혹입니다. 이 포드 씨와 캐버노 지명자가 둘 다 고등학생 시절인 지난 1982년 여름에 한 파티에서 만났는데
네.
캐버노 지명자가 이 포드 씨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겁니다.
네. 자, 이번 FBI 조사에서 어떤 사람들이 조사 대상이 되는 겁니까?
당사자들 말고도요, 핵심 증인이 4명 정도인데요. 마크 저지 씨, 레러드 카이저 씨, PJ 스미스 씨, 그리고 데보라 라미레스 씨 등이 있습니다. 저지 씨와 카이저 씨, 그리고 스미스 씨는 모두 포드 씨 사건에 나오는 그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로 알려졌고요.
네.
라미레스 씨는 이 두 번째 의혹을 제기한 사람인데요. 이들 외에도 필요하다면은 FBI가 다른 사람들을 조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라미레스 씨 두 번째 의혹은 어떤 내용이었죠?
예, 라미레스 씨와 캐보너 지명자가 예일대학을 같이 다녔는데요. 라미레스 씨는 캐보너 지명자가 당시 한 파티에서 술에 취해 자신한테 이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한편 미국 언론들은 FBI가 이를 핵심 증인 4사람을 조사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당사자인 캐보너 지명자와 포드 씨를 조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캐보너 지명자 관련해서 또 새로운 소식이 또 있네요.
예, 지난주 청문회에 레이첼 미첼 성범죄 전문 검사가 질문자로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법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모두 남성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위해서 기용됐었는데요. 미첼 검사가 청문회에 참여한 뒤에 공화당 쪽에 보낸 메모 내용이 알려졌는데요. 미첼 검사는 이 메모에서 합리적인 검사라면 캐버너 지명자를 둘러싼 성폭행 의혹을 기소할 수 없을 거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포드 씨가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진술하긴 했지만 뭐 일관성이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캐보노 지명자를 지지하는 쪽, 옹호하는 쪽에서는 뭐 환영할 만한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만 몇몇 전문가는 언론에 이 미첼 검사가 당시 청문회에서 증인들을 상대로 이 충분하게 질문하지 못했다면서 미첼 검사 의견에 이의를 나타냈습니다.
네, 캐버노 지명자를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캐버노 지명자가 지난주 청문회에서요 고등학생 시절이나 대학생 때 술을 마시긴 했지만 뭐 정신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증언을 했는데요. 이게 또 사실이 아니라는 증언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캐버노 지명자를 믿을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프 플레이크 공화당 상원 의원이 만약 캐버노 지명자가 상원 청문회에서 거짓말한 걸로 드러나면 자신은 인준한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FBI 조사가 5일까지죠. 이후에 인준 절차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예, 인준 동의안이 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으니까요. 상원 본회의 표결이 남아있습니다. 물론 조사 결과에 따라서 본회의 표결이 더 미뤄지거나 무산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공화당 측에서는 인준안 투표를 이번 주 안에 마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됐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맑은 날씨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0도, 낮 최고 24도. 신의주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 25도. 강계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 22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역시 맑은 날씨입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10도, 낮 최고 24도. 개성 아침에는 8도, 낮에 24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 지역도 대체로 맑거나 구름 조금 끼겠고 선봉, 김책 지역 오후에 구름 많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기온은 8도, 낮 최고 24도. 풍산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최고 17도. 청진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 22도. 삼전은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최고 16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상은 맑다가 점차 구름 많아지겠고 서해는 맑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3m, 서해 북부 해상은 0.5m로 일겠습니다. 10월 2일 화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 처음 열리는 14선언 남북공동기념행사에 민간인들과 정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대규모 방북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오늘 평양에서 4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14선언 11주년 기념 공동행사를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을 공동대표단장으로 민관 방북단을 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방북단은 4일 항공편으로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평양을 방문하며 14선언 기념 공동행사는 하루 뒤인 5일 개최될 예정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통일부 당국자는 이 과정에서 당국 간 별도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계기가 있을 때 평양 공동선언 이행 방안과 후속 회담 일정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종전이 비핵화 조치에 맞바꿀 흥정물이 아니라며 미국이 종전을 바라지 않는다면 자신들도 이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종전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북미 쌍방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는 동북아시아 지역 나라들의 이해관계에 다 부합되는 종전은 결코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며 우리의 비핵화 조치와 바꿀 수 있는 흥정물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미가 6.12 공동성명에 따라 새로운 관계 수립을 지향해 나가는 때에 북미 사이의 교전 관계의 종지부를 찍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미국이 종전을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도 구태여 이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주변국들이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최근 중국 함정이 미 구축함에 40m까지 접근하며 일촉즉발의 상황이 빚어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 태평양 함대는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 함정이 지난달 30일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 인근에서 항해하던 미 해군 구축함 디케이터에 40m까지 접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 군함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움직여야 했다고 미 해군은 말했습니다. 미군 측은 해당 지역이 중국 영해가 아니었다며 중국의 움직임은 불안전하고 전문적이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담화를 통해 미 구축함 디케이터가 남중국해 해역의 섬과 암초에 무단으로 진입해 중국 해군 함정이 상황을 식별한 뒤 증거를 확보하고 경고 조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는 중미 양국 군사관계를 심각히 파괴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해친다면서 중국군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달 중 예정됐던 2차 미중 안보 대화가 연기된 건 미국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중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성명을 통해 양측이 2차 안보 대화를 10월 개최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최근 미국이 연기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또 양국 간 소통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2차 미중 외교 안보 대화 취소 보도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미 행정부 관리들은 언론을 통해 회담이 취소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취소 배경과 재개 여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서 지난 28일 발생한 강력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 수가 1,230여 명을 넘어서는 등 피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재난당국이 앞서 지난 30일 발표한 사망자 수는 832명이었습니다. 재난당국 관계자는 지진과 쓰나미 피해 지역에 대한 구조와 수색 작업이 진행되면서 추가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또 중장비 부족 등으로 구조대원들이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군이 시리아 북부 지역 만비지의 공동 순찰을 위해 터키 병력에 대한 훈련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터키군 교관들에 대한 훈련이 시작됐으며 앞으로 국경 지역의 터키 병력에 대한 훈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터키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주 공동 순찰이 곧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형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